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바울이 계속적으로 유대인 앞에서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이제는 이 로마의 총독의 법정에서 그가 계속적으로 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와 같은 재판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전에 바울이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에 이르는 긴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땅에서 증거하였는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깨우고 그 영혼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 21장 이후로는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보다는 이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많은 다툼 가운데서 그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주신 그와 같은 참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또 이제는 가이사라에서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그와 같은 긴 이 과정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이렇게 사도행전 21장 이후로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긴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바울이 이 재판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는 누가의 관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단이거나 로마 이 제국을 위협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진리이며, 그리고 이 복음이 바울의 전도와 그리고 이 유대인의 공회와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서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그가 증언함으로써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바울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당성을 그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울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개되는, 전파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고 믿을 만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라는 것을 그가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길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계속 바울에 대한 재판의 과정과 바울의 자기 변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사건이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누가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들은 차근차근 그것을 살피면서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이런 모든 고소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인 이 벨릭스는 바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이 무죄하였지만 바울을 무죄로 방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바울을 고소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을 풀어주게 된다면 그가 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슬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통치하는 이 유대에서 자기가 많은 어려움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고소받을 만하거나 형벌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가 없음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라고 그가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가 그것을 단순히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바울이 전하는 이 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 가르침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심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붙잡아 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방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판결이 무엇인가 하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바울의 판단에 대한 이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바울을 지키지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거나 만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에 대한 재판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이 자유옥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류된 상태, 다른 감시를 당하지만 다른 어느 곳으로 갈 수 없지만 자유롭게 이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판결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났습니다. 아마도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과 그의 딸들과 성도들이 그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그가 가졌던 만남 중에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만남을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바울에게 와서 예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그들이 듣기를 청하였고 그들 앞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네로 황제의 총신이었던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아주 잔인한 통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팔라스는 네로의 그 제국의 로마 제국의 내무장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높은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 안에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일반 여자가 아닙니다.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헤롯은 누구입니까? 대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대헤롯이고 그 대헤롯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자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시돈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시돈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나는 밀을 수입해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이 그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날 헤롯이 가이사랴에서 시돈 사람들 앞에서 그가 연설을 할 때에 헤롯이 은빛 빛나는 은으로 짠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것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면서 이 헤롯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빛나는 가운데서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될 때에 이 시돈 사람들이 아부하기 시작했는데 헤롯에게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이라고 하면서 헤롯에게 그들이 아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 에돔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쯤은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헤롯이 교만하여서 그 자리에서 신적인 영광을 교만스럽게 자기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누가가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이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한 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해 그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었고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 그리고 막내 딸이 바로 이 드루실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자 드루실라라고 표현된 이 드루실라는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브로에 있는 그 마술사, 아토모스라고 하는 마술사를 이용해서 이 드루실라가 수리아의 에메스라고 하는 왕국의 이 왕과 결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가 자신에게 오면 최상의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녀가 이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로 와서 다시 재혼을 하였습니다. 벨릭스는 이 드루실라가 자신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여러분이 드루실라는 유대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실라가 바울이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더 듣기 위하여서 바울을 청하여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하였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새로운 것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바울은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지를 그는 항상 전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증거했을 것이며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어떻게 성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인지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믿을 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먼 옛날 이야기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이 무시하고 있었던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며 또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구세주가 되는지를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어떻게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가 아마 상세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증거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적용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가 강론하였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그들에게 강론할 때에 비로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할 때는 관심 있게 듣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를 그들의 삶에 적용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고 그것을 적용할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삶에 죄악된 것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심판받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바울의 회개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을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벨릭스의 이런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벨릭스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벨릭스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인식하면서도 즉시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도 나중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벨릭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스스로를 과신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들은 벨릭스처럼 교만하게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할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실 때에 즉시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때에 그 불편함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을 미루고 연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왜 이렇게 바울에게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를 것이니까 지금은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자기가 나중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죄인들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그가 배웠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들어야 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자기의 영혼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해야 할 바로 그 순간을 그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알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고 있는 이 순간에 그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체면,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누리게 된 이 영적인 깨달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유대 종교에 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였고 아주 잔혹한 로마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는 인간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영혼과 양심에 참된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공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영적인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또한 절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는 너무나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정욕을 따라 살아야지 의로운 삶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인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였습니다. 드루실라는 왕녀였습니다. 그녀는 왕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공통점은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드루실라를 얻기 위하여서 괴계를 썼고 드루실라는 이 로마의 총독에게 시집간다면은 자신이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릭스에게 다시 결혼을 한 그와 같은 여자가 이 드루실라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해야 된다는 개념은 하나도 없었던 그런 그야말로 권력과 부에 취해 있는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자신들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온 천하를 모으시고 모든 인간이 그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짓고 하면서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듣고 판단하는 위치에 앉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회개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도를 듣고자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때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을 두렵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가장 축복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말 한마디 듣고 자기는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대면하는 것이고 우리의 탐욕스러운 정욕의 삶의 그 부패함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받게 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장 지금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회피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졌지, 자신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 시간을 피하고 나면, 이 불편한 시간을 피하고 나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때에 다시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복음을 듣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즉시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살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그때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회는 우리가 좋아하는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두렵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부르실 때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벨릭스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을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탐욕을 버리는 것이 구원의 기회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벨릭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탐욕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의 삶에 있는 불의함과 탐욕과 정욕적인 삶의 두려운 결과들을 직시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벨릭스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깨닫고 느낀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나 드루실라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이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가 다 경험하였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인생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로서 이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세 번째 자녀였는데 여러분들이 로마 그 1세기의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 조금만 책을 읽어보시면 이 헤롯 가문이 얼마나 이 놀라운 가문인지 모릅니다.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고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로마의 황제들과 굉장히 친밀한 그런 가문이어서 이 로마의 황제들과 이 헤롯 가문은 마치 친형제처럼 그렇게 같이 자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과 유대 가문들과 그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많은 왕족들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나 이 드루실라가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나서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알게 해준 그런 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일생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스러운 정욕에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부와 명예와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그 땅을 통치하는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정욕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죄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나 드루실라는 주님이 말하는 바로 그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온통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였는데, 여러분, 바로 바울은 벨릭스나 드루실라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로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바울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 앞에서 죽어가던 십자가상의 강도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가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은 그가 일생 동안 이 탐욕에 사로잡혀 정욕적인 삶을 살아온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권력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가득 찬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그들의 죄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벨릭스처럼 구원 얻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조차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선용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과연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을 내어드리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벨릭스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벨릭스가 느꼈던 이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주신 신적인 두려움이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절대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벨릭스가 우리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자신의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죄의 노예 상태로 태어나서 죄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와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벨릭스와 같은 죄인이지만 그와 같은 가망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벨릭스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벨릭스와 같은 기회를 얻었을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벨릭스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벨릭스와 두루시라는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익숙한 삶을 살았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두루실라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녀로서 정력적인 탐욕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그 순간에 그것을 선택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때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벨릭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깨달음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기 전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자주 서서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돌이켜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고자 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죄를 돌이켜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자주자주 하고 자기를 돌아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정말 얼마나 불쌍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는 즉시로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온통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드리고 탐욕과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들은 벨릭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 자기의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두는 그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벨릭스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회 앞에서 무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들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자주자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생각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더 얻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쾌락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높은 곳에 둡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더 부하려고 탐욕의 정신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는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강하게 끌리고 자신의 탐욕이 그의 영혼을 너무나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낙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기꺼이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벨릭스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벨릭스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히는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벨릭스와 사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재물, 돈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재물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 생각과 그 정신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사업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굴레에 사로잡히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서 영생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자신의 돈과 명예를 팔아서 영생을 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벨릭스와 다른 선택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부요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가깝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에 가장 적당한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반드시 가장 적당한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그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에서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때가 우리의 영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벨릭스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교만하고 탐심에 사로잡힌 영혼이 되지 말고 주의 복음에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